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는 시리아 해상에 배치한 항공모함 전단을 시작으로 시리아 파견 병력을 철수할 것이라고 러시아군 고위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발레리 게라시모프 러시아군 총참모장은 오늘 러시아 국방부가 시리아 파병 규모를 줄이기 시작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러시아와 터키가 중재한 시리아 휴전이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유엔이 평가한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러시아 폭격기들은 그동안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을 지원하며 반군들의 강력한 공습을 가해왔습니다. 러시아는 지난해 3월에도 시리아에 파견한 병력을 철수 중이라고 발표했었지만 공습은 계속됐습니다. 러시아가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증거는 확실하다고 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장이 밝혔습니다. 클래퍼 국장은 어제 상원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러시아 해커들은 미국 선거에 오래전부터 개입해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이번처럼 선거 과정에 직접 개입한 경우는 보지 못했다며 단순히 민주당 이메일을 해킹해 누설한 것뿐 아니라 고전적 방식의 선전술과 역정보, 허위 뉴스 제공 등 여러 기법을 동원했다고 말했습니다. 클래퍼 국장은 다만 러시아가 유권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줄 만큼 민감한 정보를 유출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개표나 최종 결과에 개입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동안 러시아의 선거 개입 주장에 반박해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오늘 정보 당국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타이완의 차이잉원 총통이 내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관계 진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미주 지역 방문길에 나섭니다.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해 이미 항의의 뜻을 밝힌 가운데 차이 총통이 이번 방미 과정에서 트럼프 당선인과 또다시 긴밀한 관계 조짐을 보일 경우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차이 총통은 중미 국가들을 순방하는 9일간의 이번 일정 중 미국의 휴스턴이나 샌프란시스코를 경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가 어떤 미국 인사들과 접촉할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관측통들은 차이 총통이 트럼프 당선인 측 인사들을 접촉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 부산 일본 영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 건립에 항의해 한국 주재 자국 대사를 본국으로 일시 소환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오늘 위안부 소녀상 설치는 극도로 유감스럽다며 한국과의 경제 논의와 추가 통화 수합 조정 회담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 외교장관들은 앞서 지난 2015년 위안부 문제 해결책 마련에 합의했었습니다. 당시 합의에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문서를 통한 사과와 위안부 피해 생존 여성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자금 지원 약속 등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합의에 반대해온 한국의 사회활동가들은 부산 일본 영사관 앞에 소녀상 설치를 강행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 측의 이번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일수록 양국은 서로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하원이 유엔 안보리에서 통과된 이스라엘 정착촌 건설 반대 결의를 비난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하원 의원들은 어제 표결에서 찬성 342표 대 반대 80표의 압도적 표차로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결의안은 이스라엘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선언하고 미국은 앞으로 일방적이고 반이스라엘적인 모든 유엔 조치를 거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이 위안화의 가치를 10여 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절상했습니다. 인민은행은 오늘 달러 대비 위안화 기준 환율을 어제보다 0.9% 내린 달러당 6.8668 위안으로 고시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이처럼 위안화 가치를 큰 폭으로 올린 것은 2005년 이후 12년 만입니다. 이에 따라 위안화 가치는 지난달 6일 이후 한 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6일 금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인간에게는 다양한 면역체계 질환이 존재합니다. 보통 이 면역체계 질환을 알러지라고 부르는데요. 그 중에서 특정 식품에 반응하는 알러지는 모르고 먹을 경우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치명적인 위험이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가 요구되죠. 이 식품 알러지 중에는 특히 땅콩 알러지가 많다고 하는데요. 미국에서는 지금까지 3세 이전의 어린아이에게는 땅콩을 먹이지 말라는 지침이 국립보건원을 통해서 내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발표한 개정 지침을 통해서 오히려 이 땅콩 알러지 위험이 있는 아기들의 경우 생후 4개월에서 6개월부터 땅콩이 든 식품을 먹이는 것이 오히려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권고했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땅콩 식품을 섭취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5배 이상 알러지 위험이 낮았다고 하는데요. 이외에도 우유나 달걀, 생선, 견과류 같은 알러지도 식품 섭취를 늦출 경우 늦출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만 사전에 소아과나 또 알러지 전문 의사와 상의해서 검사와 조언을 받고 먹이는 것이 안전하다고 하니까요. 이 점은 반드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0도 기록하고 있고요. 구름 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볼 텐데요. 1월 7일 토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다가 밤에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6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9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0.5에서 2m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영하 2도에서 영상 7도, 신의주 영하 2도에서 영상 5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1도에서 영상 9도, 함흥 영하 6도에서 영상 7도, 끝으로 청진은 영하 4도에서 영상 7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시죠. 오늘 첫 곡은 세라 베럴리스의 노래입니다. Gravity, 지나간 연인을 잊기 위해서 애쓰는 마음을 노래한 곡인데요.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Something always brings me back to you. It never takes too long. No matter still feel you here till the moment I'm gone. You hold me without touch. You keep me without chains. I never wanted anything so much than to drown in your love and not feel your. No.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예,
중국이 오늘 위안화의 고시 환율을 기록적으로 끌어내렸습니다. 이 환율을 내렸다는 건 위안화 가치를 그만큼 올렸다는 건데요. 이 중국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지만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 위안화 가치가 2005년 7월 이후 11년 반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절상되면서 이 국제 경제에 미치고 있는 영향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닭이나 오리 혹은 야생조류에서 바이러스를 통해서 퍼지는 전염병인 조류독감이 사람에게 번진 사례가 속속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홍콩에서 올 들어 두 번째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이어서 겨울철 세계 주요 도시의 대기오염이 계속해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크게 올렸다고요?
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오늘 위안화 고시 환율을 달러당 6.8668위안으로 조정했습니다. 전날보다 0.92%포인트가 한꺼번에 내려간 건데요. 2005년 7월 이후에 최대폭으로 내려간 겁니다. 이 달러 대비 환율이 내려가면 그만큼 돈 가치가 올라가는 건데요. 어제 달러당 환율이 달러당 위안화의 환율이 6.9526 위안까지 올라간 직후에 오늘 이 같은 파격적인 조치가 나왔기 때문에 이 국제금융시장은 중국 당국이 이 달러당 7 위안 선까지 가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다시 끌어올리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중국이 이렇게 돈의 가치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이유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최근 위안화 가치가 꾸준히 약세를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지난 연말부터 위안화의 가치는 2008년 중반 이후 최저치까지 떨어졌는데요. 이게 중국의 수출에는 크게 도움이 됐지만 다국적 기업과 투자자들은 위안화를 외국 돈으로 바꿔서 해외로 송금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렇게 자본이 빠른 속도로 중국에서 빠져나가면서 중국의 외환 보유고가 급감했는데요. 지난 연말 중국의 외환 보유액은 11월 말 기준으로 3조 515억 달러에 머물러서 연초에 비해서 1793억 달러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 5개월 연속 외환 보유고가 감소하면서 2011년 3월 이래 중국은 최저의 외환 보유고를 유지하게 된 겁니다. 이에 더해서 중국 금융당국은 내일 12월 말에 외환 보유고를 발표해야 되는데요. 이 12월 말 중국의 외환 보유고는 3조 달러를 겨우 넘길 것으로 이 글로벌 투자은행 경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 중국의 외환 보유고가 급감하는 것, 그러니까 돈이 빠져나가는 것은 미국의 정치 상황과도 맞물려 있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2주 뒤에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11월 대선 승리 직후부터 이 대규모 재정정책 시행을 예고하면서 동시에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혀왔습니다. 곧이어 12월에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달러 가치가 초강세를 보였는데요. 그 결과 달러 가치는 더 올라가고 위안화 가치는 더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을 낳았고요. 중국 돈 가치가 폭락할 것이라는 시장의 전망이 이어지면서 이 중국 자본의 해외 탈출이 이어지게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의 그 이번 조치가 다분히 미국을 의식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네. 블룸버그 통신과 월스트리트 저널 등 미국 언론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예고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시위 성격도 있는 것으로 중국의 이번 조치를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직전에 말하자면 대놓고 환율을 손봐서 이 자국의 위안화 가치를 지킴으로써 미국의 무역 전쟁 의도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겁니다.
네. 자, 중국 정부는 이렇게 빠져나가는 자본을 잡기 위해서 이미 강력한 통제를 실시하기 시작했다고요?
맞습니다. 지난달 중국 금융당국은 자국 내에서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들의 해외 송금 상한액을 기존의 관행이었던 5천만 달러에서 500만 달러로 크게 낮춰잡아서 명문화하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이 중국에서 외국으로 돈을 보낼 수 있는 액수가 10분의 1로 줄어든 건데요. 인민은행이 20년 만에 처음으로 기업들의 역외 송금의 상한선을 설정한 조치였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는 7월부터는 금융기관들이 해외로 돈을 보낼 때 중국 당국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을 기존의 4분의 1 선까지 줄일 예정이라고 중국 현지 매체들이 오늘 일제히 전했습니다. 이 밖에도 중국은 미국 국채 보유량을 줄이고 개인 외환 매입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또 중국 국영기업들이 갖고 있는 외환을 매도하도록 하는 등 위안화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자, 중국 당국이 11년 만에 이렇게 위안화 가치를 가장 크게 끌어올렸는데요. 자, 이번 조치 어떻게 효과가 좀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반신반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 투자자들은 이번 조치가 위안화 가치 하락을 당분간은 막아주는 효과가 있겠지만 이 위안화 가치가 절하되는 추세 자체를 되돌릴 수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의 자본 유출이 당분간은 계속될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전망인데요. 일본의 금융사인 노무라 홀딩스의 자오양 중국 담당 수석 경제학자는 중국의 외환 보유액이 3조 달러 아래로 내려가면 투자 심리를 악화시켜서 위안화 가치가 더욱 떨어질 것이라고 언론 인터뷰에서 지적했고요.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은 달러 대비 7위안선을 넘지 않으려는 중국 당국의 의지와는 달리 위안화가 올해 연말에는 달러당 7.15위안선까지 떨어지고 내년에는 7.3위안대까지 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조류독감 때문에 사람이 사망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닭이나 오리, 또 야생조류 등에서 바이러스를 통해서 퍼지는 전염병으로 드물게 사람에게도 감염증을 일으키는 조류인플루엔자, 보통 조류독감이라고 부르는데요. 오늘 홍콩 보건당국은 얼마 전 중국 본토를 다녀왔던 62살 남성이 지난주 금요일 이 조류독감에 감염돼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올 들어 조류독감 감염자 3명이 확인된 홍콩에서 사망자가 나온 두 번째 사례인데요. 이 사망한 남성은 지난달 중국 남부 광저우 지역 을 여행하고 돌아온 직후 입원했지만 이번에 사망에 이른 겁니다. 하지만 닭이나 오리 같은 가금류와 접촉하거나 이 가금류 시장에 간 적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이 홍콩 보건당국은 감염 경로 파악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중국 본토에서 감염된 것은 확실한 거죠?
네.
예. 자, 최근 중국에서 이 조류독감 감염자 많아지고 있는 추세죠?
맞습니다. 특히 이번에 사망한 남성이 다녀온 광저우성에서 이 조류독감 인체 감염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확인된 사례에만 올 들어 19건에 이르는 것으로 지난 화요일 광저우 보건당국이 공개했습니다. 이 가운데 3명이 이미 사망했고요. 이 밖에도 광둥선 둥관과 푸젠성의 샤먼 그리고 상하이 등지에서 조류독감 확진 환자가 보고됐습니다.
네. 자, 중국뿐만 아니라 이 다른 나라에서도 조류독감이 퍼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현재 한국과 일본, 중국을 포함한 세계 60여 개국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유럽에서도 또한 빠르게 퍼지는 중인데요. 이 조류독감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 영국의 스코틀랜드 지방정부는 이 조류 전시회나 가금류 장터를 비롯한 이 조류를 한 데 모으는 행사를 전면 금지했고요. 또 프랑스와 폴란드, 또 헝가리 등지에서도 이 닭이나 오리, 거위 같은 가금류 농장에서 살처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한국 상황은 어느 정도입니까?
한국에서는 지난달 16일에 첫 의심 사례가 보고되면서 빠른 속도로 조류독감이 전국으로 퍼졌는데요.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살처분한 닭과 오리가 3천만 마리를 넘어섰습니다. 한국 농가가 키우고 있는 전체 가금류의 15%에 달하는 규모인데요. 닭고기와 오리고기 값이 오른 것은 물론이고 달걀 공급량이 줄어들면서 한국 당국은 미국산 달걀을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20일께 미국산 달걀이 한국 가정 식탁에 오를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주 경기도 포천 일대에서 고양이 두 마리가 조류독감에 감염돼서 죽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인체에 감염된 사례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계 각국에서 이 겨울철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하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군요.
네. 겨울철 난방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매연으로 공기가 오염되는 스모그 현상에 세계 각국이 시달리고 있다고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스모그는 기존인 기온이 낮아지고 바람이 잦아들어서 순환이 잘 안 되는 대기에 오염물질이 뒤섞이기 쉬운 겨울철에 특히 심해지는데요. 특히 최근 경제개발이 활발하게 진행 중인 인도나 중국의 대도시에서 특히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 중국 쪽에서 상황이 아주 심각하죠.
그렇습니다. 오늘 중국 환경보호부는 수도 베이징과 텐진, 그 밖에 허베이성과 산시성 주요 도시 총 31곳에 내려진 스모그 적색 경보와 21곳의 주황색 경보, 그리고 8곳에서 진행 중인 황색 경보를 오는 8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음 주까지 스모그 경보가 발령된 중국 내 도시는 60개에 이릅니다.
예. 다른 나라들도 이 스모그의 영향을 받고 있다면서요?
예, 중국의 이 스모그가 바람을 타고 한반도로 옮겨가면서 이 서울을 비롯한 한국의 주요 도시에서는 이 공기 중 오염물질인 이 초미세먼지 농도가 날로 높아지고 있고요. 또 프랑스 파리 같은 세계적인 대도시도 스모그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파리에서는 최근 10년간 가장 심각한 수준의 스모그가 발생해서 이 에펠탑이 보이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고요. 파리 당국은 자동차를 절반만 다닐 수 있게 하는 차량 2부제를 시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앞서 벨기에의 브뤼셀도 같은 이유로 차량 2부제를 실시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90%가 대기오염에 노출돼 있고 이 때문에 연간 700만 명이 스모그로 인해 사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부지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 DNI 국장이 어제 상원 청문회에서 증언했는데요. 러시아가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게 확실하다고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클래퍼 국장 후임으로 댄 코츠 전 상원의원을 내정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요. 이들 소식 먼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미국 해병대가 여성 대원 3명을 보병 전투부대에 배치했다는 소식, 또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년 만에 최저치로 나타났다는 소식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정보기관 수장이 어제 상원 청문회에 참석했는데요. 이 소식부터 좀 들어보죠.
네,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 국장이 이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증언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마이크 로저스 미 국가안보국 NSA 국장, 또 다른 고위정보관리들도 함께했는데요. 클래퍼 국장은 러시아가 지난해 이 미국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 개입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클래퍼 국장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This was a multifaceted campaign. So the hacking was only one part of it.
네, 클래퍼 국장은 해킹은 단지 일부였을 뿐이라고 말했는데요. 해킹과 함께 러시아가 이 고전적인 수법인 선전선동과 왜곡, 허위 뉴스를 퍼뜨리는 식으로 다면적인 공격을 했다는 겁니다. 러시아는 오랫동안 자국 선거와 또 다른 나라 선거에 개입해왔다고 이 클래퍼 국장이 말했는데요. 하지만 이번처럼 선거 과정을 방해하기 위해 이렇게 직접적으로 개입한 경우는 처음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클래퍼 국장은 러시아의 어떤 그 이런 활동들이 지난 선거에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는지요?
네,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쳤는지는 확실히 모르겠다고 답했는데요. 하지만 러시아가 이 투표 개표 과정에 개입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선거에서 승리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는 거죠.
예.
다만 이 유권자들의 마음에 이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쳐서 이 표심을 바꿨는지는 가늠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이 민주당 정치인들은 이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돕기 위해서 이 러시아가 해킹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 클래프 국장은 러시아가 여러 동기에서 이번 일을 벌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기가 하나라 하나가 아니라는 거고요. 이런 가운데 일부 공화당 정치인들은 이 미국 선거 과정에 대한 외국의 개입은 범죄라면서 이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이미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러시아 외교관 35명을 추방하는 등 이 러시아에 대한 보복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일부 공화당 의원은 오바마 대통령의 조처가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공화당 소속인 린치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어제 청문회에서 이 오바마 대통령의 조처는 조약돌을 던진 것에 불과하다면서 이 바위돌을 던져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아무튼 러시아가 개입했다는데 선거에 개입했다는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이 클래프 국장이 말했는데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했습니까?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일반에 이런 증거를 공개할 경우 미국 정보당국의 작전에 손상을 끼칠 수 있다는 겁니다. 클래프 국장은 미국이 이 정보 작전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왔고 또 많은 사람이 이 생명을 걸고 일해왔다면서 구체적인 증거는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다음 주에 자세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국민이 가능한 많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1급 비밀을 제외한 내용을 모두 공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에 이 러시아 의원들이 해냈다면서 자축하는 것을 이 미국 정보당국이 감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자 이와 관련해서 오늘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클래프 국장 등 이 정보기관 책임자들을 직접 만날 예정이죠?
그렇습니다. 이 정보국장들, 정보기관 책임자들로부터 이번 사태에 관한 보고를 들을 예정인데요.
예.
오늘 만남이 그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될 것 같지는 않다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앞서 이 러시아가 해킹 배후라는 이 미국 정보 당국의 발표에 대해서 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일축했는데요. 또 이라크의 대량 살상 무기와 관련해서 미국 중앙정보국이 이 앞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바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청문회에서 이 클래프 국장이 이와 관련해서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과 이 폄하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면서 이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는데요. 폄하는 정보 관계자들의 사기를 크게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클래퍼 국장의 후임자를 결정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 트럼프 당선인이 댄 코츠 전 상원 의원을 새 국가정보국장으로 낙점했다고 여러 언론 매체가 이 트럼프 당선인 측의 인사의 말을 인용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코츠 전 의원은 올해 73살이고요. 이 보수적인 공화당원인데요. 연방 하원 의원을 거쳐서 1989년부터 1999년까지 인디애나주를 대표하는 연방 상원의원을 지냈고요.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정부에서는 독일 주재 미국 대사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 뒤 지난 2010년에 다시 상원의원에 출마해서 당선됐지만 지난해 재선에 도전하지 않아서 이번에 물러났습니다.
네. 자, 여기서 이 국가정보국장이란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좀 살펴볼까요?
네. 이 중앙정보국과 이 국가안보국 등 16개의 미국 정보기관을 감독하는 자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난 2001년에 이 약 3,000명의 목숨을 앗아간 9.11 테러가 일어난 뒤 CIA와 이 다른 정보기관 사이에 정보 공유와 이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신설된 자리입니다.
네.
하지만 이 자리가 신설된 후에도 여전히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다는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은 이 정보국장 자리를 없애겠다는 그런 생각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에 이 코츠 전 상원의원을 DNI 국장으로 낙점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거죠. 육군 삼성 장군 출신이죠. 이 제임스 클래퍼 현 국가정보국장은 앞서 이 오바마 행정부 임기가 끝나면 물러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자, 이 자리를 이제 코츠 전 의원이 맡게 됐는데요.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같은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물론이고 이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정치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코츠 전 의원은 상원의원 당시 이 정보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자격도 충분하다는 반응입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아메리카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미국 해병대가 여성을 지상전투 임무에 배치한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미 해병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 해병대의 지상전투부대에는 남성만 배치되어 왔는데요. 미국 해병대가 어제 여성대원 3명을 보병전투부대에 배치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네, 그야말로 미국 해병대 역사를 새로 쓰게 된 여성대원들인데요. 어떤 임무를 받게 될까요?
네, 제2해병 원정군 대변인인 존 매컴 중위는 이들 여성 대원이 기관총사수와 소총수, 박격포호병을 각각 맡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이름이나 계급은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이 세 사람 모두 8연대 1대대에 배치됩니다. 해병대는 이미 몇 달 전에 이 보급 장교와 차량 수송 장교 등 여러 여성 장교를 이 부대에 배치했는데요. 이 여성 사병들의 부대 통합 과정을 돕기 위한 조처였습니다. 매컴 중위는 이런 과정이 해병대의 기준을 지키고 또 전투 준비 태세를 계속 강조해 나갈 수 있게 도와준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 미국 국방부는 그동안 그 모든 부대에 여성을 통합하기 위해서 노력해왔죠.
맞습니다. 지난 2015년 12월에 이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모든 전투병과를 이 여성에게 개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가장 위험한 임무로 간주되는 특공대원을 포함해서 개방한다고 말했는 건데요. 이 국방부의 이런 결정은 최근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에서 싸운 여군 수천 명의 공로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당초 이 해병대는 이 같은 결정에 좀 반대했다고 하던데요.
네, 해병대는 일부 보병 보직과 이 전투 임무에서 여성을 제외할 수 있게 해달라면서 이 예외를 요청했는데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육군이나 해군, 공군 등은 이런 예외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6월에 AP통신은 전투 보직에 배치돼 있거나 이를 위해 대기 중인 해병대 여성 장교가 7명에 이른다고 보도했는데요. 전방부대 비전투 임무에 배치돼 있는 여성 해병대원의 수는 167명인 것으로 집계됐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경제 관련 소식인데요. 미국에서 지난 한 주 동안 새로 실업수당을 신청한 사람이 크게 줄었다는 소식이네요.
네, 긍정적인 경제 전망을 갖게 하는 소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미국 노동부가 매주 전국적으로 실업수당을 새로 신청한 사람 수를 집계해서 발표하는데 지난주, 그러니까 2016년 마지막 주에 신청자 수가 23만 5천 명으로 전주에 비해서 2만 8천 명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상당히 큰 폭의 감소로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973년 12월 이후 43년 만에 이 최저치라고 합니다. 특히 미국 경제 전문지 월스트리트 저널이 앞서 조사한 전문가들의 예상치 26만 명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네. 자, 이 신규 실업수당 신청자 수가 감소했다는 것, 경제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실업수당 신청자 수가 줄었다는 건 이 기업의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 고용시장이 호조를 보인다는 건데요.
네.
미국에서는 전문가들이 고용시장 호조와 부진의 기준으로 보는 이 30만 건보다 낮은 수준이 이 96주 연속해서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뭐 매주 발표되는 단기 지표이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낮은 수준이 계속되면서 긍정적인 그런 경제 전망을 갖게 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이 지난주에 특히 이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큰 폭으로 감소한 건 12월 마지막 주 연휴 기간에 집계된 통계라는 특성이 이 반영될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요.
예.
이전에도 이런 연휴 기간의 경우 나중에 집계치를 수정한 적이 있습니다. 한편 이 미국 노동부는 이번 집계를 발표하면서 연휴를 앞둔 고용시장의 변동성이 반영될 수도 있다는 그런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 미국의 고용시장 상황과 관련해서 이 실업률도 꾸준히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지난달에 발표한 11월 실업률이 4.6%였는데요. 전달에 비해서 0.3%포인트 줄어들면서 역시 고용시장의 호조를 반영했습니다. 특히 이 4.6%라는 숫자는 지난 2007년 9월 이후 9년 만에 이 최저치를 기록한 건데요. 미국 언론도 이런 고용 지표들은 침체에 빠졌던 미국 경제가 꾸준히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한편 이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준은 최근 공개된 회의록에서 실업률이 개선되는 추세를 볼 때 앞으로 금리 인상 속도가 더 빨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중앙은행인 연준이 이미 몇 차례 금리 인상을 예고했죠.
네, 그렇습니다. 연준은 지난달 14일 1년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는데요. 올해 그러니까 2017년에 세 차례 정도 더 인상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레 레르케의 노래입니다. Minor Detail, 사소한 일이라는 제목의 곡인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It's the pounding in the heart whenever you are gone without any trace. It's the breaking of the waves that were about to really carry some place. It's the major minor detail. It's the solitary sequel to never knowing anything at all. It's the ticking of the clock when you wake up alone at 7 a.m. It's the thought of getting used to something so right and just throwing away. It's a major minor detail on a misty morning L train. And the fear of having to go back, you'll hear the piano sound. And oh, something turned around. It's the circus I bring on whenever I reach out to touch you, my dear. It's the laws of our attraction and the fact that it's all going somewhere. It's a major minor detail, like a race in that old ghost trail. So one day I can be after everything is done and I'm about to be late. The sun here on my left and that piano on the right is my date. It's a major minor detail. It's a solitary sequel to never knowing anything at all. To never knowing. 계속해서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미국의 제115대 미국 연방의회가 지난 3일 공식 개원했습니다. 지난 114대와 마찬가지로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장악하는 기존의 구조가 유지됐는데요. 공화 민주 양당의 상하원 지도부 얼굴 또한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앞으로 2년 동안 미국 연방의회를 이끌어갈 양당 양원 지도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상하원 의석 구성.
미국 연방의회는 미국의 연방법을 제정, 폐지, 개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된 양원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선 상원의원은 미국 50개 주에서 자신의 주의 이익을 위해 의회에 보낸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때문에 주의 크기나 인구에 상관없이 각 주당 2명씩 총 100명이 선출됩니다. 상원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2년마다 3분의 1씩 선거로 교체됩니다. 반면에 국민 전체 이익을 대변하는 하원의원은 인구 비례에 따라서 배정되는데요. 따라서 인구가 많은 주,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 주에서 더 많은 의원을 뽑게 되는 거죠. 하원의원은 모두 435명으로 2년마다 치러지는 선거에서 전원 다시 선출됩니다. 상원과 하원의 구조는 매우 다르고요. 하원 지도자와 비교하면 상원 지도자의 권한은 매우 약한 편인데요. 상하 위계질서가 잘 잡혀있는 하원에서는 어떤 위원회 위원장이나 소속 당의 지도급 위원이 되어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 많은 일이 만장일치로 결정되는 상원에서는 의원 각자의 권한이 더 큰 편입니다.
미국 상원 지도부.
지난해 11월 8일 미국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진 총선거에서 당선된 상원 의원들이 3일 의사당에서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이날 선서식은 상원 의장을 겸임하는 조 바이든 부통령이 이끌었는데요.
Please raise your right hand. Do you solemnly swear that you will support and defend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against all enemies?
미국 헌법에 따라 상원 의장은 부통령이 맡긴 하지만 사실상 권한은 별로 없습니다. 부통령은 주요 의전 행사 외에 상원 회의를 주재하지 않고요. 투표권도 없는데요. 하지만 상원 표결에서 찬성표와 반대표가 똑같이 나오면 결정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조 바이든 부통령이 상원 의장으로 활동 중인데요. 대통령과 부통령 취임식이 있는 오는 20일에 마이크 펜스 부통령 당선인이 상원 의장직을 이어받게 됩니다. 상원의장인 부통령의 부재일 때는 임시의장이 상원의장직을 대행하게 되는데요. 관례상 다수 정당의 최 5 의원이 역임하게 됩니다. 상원의 실질적인 지도자는 다수당 대표와 소수당 대표입니다. 의회 회기가 시작될 때마다 각 정당 소속 의원들의 투표를 통해서 결정되는 이 대표 자리는 의사 일정을 정하고요. 의원들에게 어떤 방향으로 투표하라고 촉구하는 일을 담당하게 되는데요. 현재 상원 다수당 대표는 켄터키주 출신인 미치 맥코넬 공화당 의원이고요. 상원 소수당 대표직은 네바다주 출신인 해리 리드 민주당 의원의 정계 은퇴로 뉴욕 출신인 찰스 슈머 의원이 새롭게 맡게 됐습니다.
미국 하원 지도부.
미국 하원 지도부는 하원 의장을 중심으로 해서 양당 원내대표와 상임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구성됩니다. 먼저 영어로 스피커 오브 더 하우스라고 하는 하원의장은 하원의 책임자로서 대통령 계승 서열상 부통령에 이어서 두 번째인데요. 하원에서 지위가 제일 높은 만큼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하원의장은 입법 현안을 조정하고요. 어떤 법안이 발의됐을 때 그 법안을 다룰 위원회를 결정하고요. 또 법안에 대한 규칙과 토론 방식을 정하는 의사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지명하고 위원회 소속 의원 대다수를 배정하기도 합니다. 2년마다 한 번씩 하원 전체 회의에서 구두 투표로 하원의장을 뽑는데요. 공화당과 민주당이 지명한 후보에 대해서 하원 전체 회의 다수결 투표로 선출되기 때문에 보통은 다수당 후보가 하원의장이 됩니다. 지난해 9월 오하이오주가 지역구인 공화당의 존 베이너 의원이 9년 가까이 하원의장을 지내다 은퇴하면서 공화당 소속의 40대 젊은 정치인인 폴 라이언 의원이 새로운 하원의 수장으로 선출됐는데요. 폴 라이언 의장은 제115대 의회가 개원된 3일 재선에 성공해서 도널드 트럼프 정부 시대 의회 권력의 최고 핵심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Today, as one body, we pledge allegiance to one flag, the red, the white, and the blue.
하원에는 의장 외에도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서 지도적 역할하는 다수당 대표와 소수당 대표가 있습니다. 현재 다수당인 공화당 대표는 캘리포니아 출신인 케빈 메카시 의원이고요. 지난 2007년에 출범한 제110대 의회에서 미국 최초의 여성 하원 의장을 지낸 낸시 펠로시 의원이 소수당인 민주당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의원총회 투표를 통해서 결정되는 이 대표 자리는 각 당의 단합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19세기 말부터 도입됐습니다. 현재는 안건과 법안 투표 일정을 조정, 계획하는 일을 합니다. 소수당 대표는 특히 하원에서 다수당으로부터 소수당의 의견과 정책이 무시되지 않도록 목소리를 내고요.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10년 만에 정부와 의회 모두 장악.
First, the first Democratic pickup in the Senate of the evening. You see there Tammy Duckworth, the Democratic challenger.
지난해 11월 대통령 선거와 함께 하원 의원 435명 전원, 그리고 상원 의원 전체의 3분의 1인 34명을 뽑는 선거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공화당이 민주당을 누르고 승리하면서 상하원의 권력 구도와 더불어서 상하원 지도부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2주 뒤면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공화당이 행정부와 의회를 모두 장악하게 된 건 조지 W. 부시 대통령 집권 이후 10년 만의 일입니다. 때문에 공화당 정부와 공화당이 주도하는 의회가 이끄는 미국 정국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 미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관심 있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 의회 지도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여러분, this is Jennifer Yu, and welcome to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read between the lines, read between the lines입니다. 입니다. Have you ever heard this American English phrase? To read between the lines. Read between the lines. Well, let's find out. 그럼 마이크와 제이슨이 나눈 대화를 들어보시겠습니다. Listen carefully.
I saw you talking to Chelsea yesterday, and it looked like she was crying. Was everything all right?
Not really. She started crying after she got off the phone with her parents. I asked her if she was okay, but...
But what?
She nodded her head and said, yes, I'm okay. Well, I could tell there was clearly something going on, and I just had to read between the lines and comfort her.
Oh, I see.
네, 제이슨이 친구 마이크에게, I saw you talking to Chelsea yesterday, and it looked like she was crying. Was everything all right? 첼시 괜찮은 거야? 라고 걱정스럽게 묻자 마이크가 Not really. 아니, she started crying after she got off the phone with her parents. I asked her if she was okay today. But... 그래서 별일 없느냐고 물어봤어. 라고 대답하네요. 이유가 궁금해진 제이슨이 But what? 그런데 뭘 때문일까? 라고 묻자 마이크가 She nodded her head and said, Yes, I'm okay. 첼시가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다고 했지만 마이크는 I can tell there was clearly something going on and I just had to read between the lines and comfort her. 뭔가 문제가 있는 거로 보이더라고. 그래서 첼시 속마음을 잘 읽고 나서 위로해줬어. 라고 말합니다. Well, keep today's phrase read between the lines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I saw you talking to Chelsea yesterday, and it looked like she was crying. Was everything all right?
Not really. She started crying after she got off the phone with her parents. I asked her if she was okay, but...
But what?
She nodded her head and said, yes, I'm okay. Well, I could tell there was clearly something going on, and I just had to read between the lines and comfort her.
Oh, I see.
Today's phrase is read, R-E-A-D, read between the lines. Read between the lines. Read between the lines를 직역하면 줄과 줄 사이를 읽는다는 것이 되죠. 다시 말해 말이나 글에 담긴 뜻을 제대로 파악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표현은 사람의 숨은 의도라든지 감정을 알아차리다라는 뜻으로 쓸 수 있습니다.
When you read between the lines, you try to understand what someone implies. So when you discern a meaning which isn't made obvious, or when you are trying to find the hidden meaning in something, you are reading between the lines.
네, 오늘의 표현 꼭 알아두시고요.
Now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I saw you talking to Chelsea yesterday, and it looked like she was crying. Was everything all right?
Not really. She started crying after she got off the phone with her parents. I asked her if she was okay, but...
But what?
She nodded her head and said, yes, I'm okay. Well, I could tell there was clearly something going on, and I just had to read between the lines and comfort her.
Oh, I see.
So today we learned what read between the lines mean.
네, read between the lines는 숨겨진 의미를 읽다 라는 뜻이죠.
Well, keep on practicing.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스카이 세일링이 부른 세일보트, 배를 타고 밤하늘을 항해하다라는 내용의 노래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Sailboats wish that they were stars, floating softly in the sky, among our dreams that bid goodbye, moving through transparent space, drifting through the stratosphere, and onward till they disappear. These continents from overhead like tiny paper shapes, intricately set in place. Below the misty mountain clouds, there's a lovely silver bay where sunset sailors often hide away. Scuba diver in the lock, speedboat driver on the dock, sailplane pilot in the blue, take me up there with you. The world looks brighter from this high altitude. I was walking through the trees.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12년 1월 6일 오늘 미국의 남서부에 있는 뉴멕시코가 미국의 47번째 주가 됩니다. 뉴멕시코는 원래 인디언의 거주지였으나 16세기 후반 스페인이 이곳을 점령합니다. 이 시기 스페인 탐험가들은 멕시코에서 보물을 발견한 것처럼 이 지역에서도 보물을 찾고 싶다는 욕심에 새로운 멕시코라는 의미의 뉴멕시코라고 부릅니다. 뉴멕시코는 1821년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후 멕시코 땅이 되지만 1848년 미국과의 전쟁에서 패한 뒤 미국의 영토가 됩니다. 그리고 64년이 지난 1912년 오늘 뉴멕시코는 미국의 47번째 주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뉴멕시코에는 스페인 문화와 멕시코 문화 그리고 고대의 인디언 문화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뉴멕시코주는 미국 50개 주 가운데 다섯 번째로 크며 남북한을 합친 면적의 한 배 반 정도 됩니다. 주도는 예술의 도시인 산타페입니다. 1941년 1월 6일 오늘 미국의 제32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연두교서에서 4대 자유를 주창합니다.
Fourth is freedom from fear, which translated into world terms means a worldwide reduction of armaments.
4대 자유란 전 세계 모든 사람은 의사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빈곤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이 주창한 이 4대 자유는 이후 1948년 국제연합헌장의 인권조항으로 채택됩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대통령직에 4번 당선됐고 미국이 경제대공황을 극복하는 데 큰 활약을 했으며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대통령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